자매님들의 찬송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예, 믿습니다. 예,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가 아니라요. 1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한 절 정도요. 그 부분과 1절을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소사님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길 사랑의 노래.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히길 원하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길 원하옵고 저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기억되오니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존귀함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에 관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왕에 관한 사랑의 노래. 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해 보면 사랑의 노래라고 말씀하며 이것이 또한 왕에 관한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드러내어 보이신다면 여러분께서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으실 준비가 됐다 하신 분은 손에 분명히 펜을 잡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에 이야기하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새겨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적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손에 펜을 쥐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야기하신다 느껴지시는 것이 있다면 받아서 적어가시고 또한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드셨죠. 우리가 각기 다른 모양의 모습들이 있고 삶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주의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다니며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하는 자에게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를 못 보시나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강력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경배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주변에 떴던 한 목사님이 사역이 너무 잘 안 되세요. 분명히 신실하게 잘 하시는데 열매가 적었다고 합니다. 변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주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르죠. 제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이 또한 다르고 제가 키가 작지만 저보다 키가 크신 분 또한 계십니다. 사람마다 허락하신 삶의 모습들이 각기 다릅니다. 평안한 마음이 계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또한 마음이 곤고하셔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분 또한 계실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사시는 분 또한 계시는 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육체가 힘드셔서 주님께 많은 부분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또한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생전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능력이 없어서 돌이켜 보내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간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문제와 나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 털어놓는다면 그 안에서는 듣고서 또한 고침을 주실 수 있으시며 우리의 삶에 또한 그 자신의 계획들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과거에 능력이 있던 분께서 이 시간 능력이 적어서 우리에게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솔직히 털어놓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며 또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그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주님 나는 12년 동안 이와 같이 고생했습니다.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묶여 있었다면 병고침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여겼을 때 그녀가 자신의 문제나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고 자신이 그동안에 나를 고쳐주려고 했던 여러가지 의사들과 여러가지 처방들 그동안에 내가 소비했던 많은 돈들 에너지들 많은 고난들 다 잊어버리지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 내가 만약에 저 주님의 옷에 손만 닿을 수 있다면 주님이 분명 나를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녀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그녀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우리 눈앞에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안 보이시지만은 내가 만약 저 옷에 손만 닿을 수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실 텐데 나의 마음을 주님께 가져다 드릴 수만 있다면 한 말씀만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면 내가 살을 텐데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귀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의 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특히 시편을 읽으실 텐데 가끔 1절부터 읽으시니라고 앞에 부분을 놓치실 때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만약에 이 사랑의 노래라는 이 부분을 이전에 놓치셨다면은 펜을 들어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시편 45편의 중요한 요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최근에 혹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진심 어린 충고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마지막에 언제셨습니까? 혹은 진짜 진심 어린 충고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 혹은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수 있지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털어놓았기 때문에 내가 들었을 때 저 사람의 눈을 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해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십니까? 참으로 그와 같은 사람을 내 주변에 두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나의 가족들이 또한 그러하길 원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또한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입술 밖으로 이 사랑의 노래를 내뱉어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라고들 많이들 말하죠. 사랑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만 사랑한다고 또한 쉽게 말합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드라마에서도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것에 물든 또한 사람들 또한 그와 같이 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또한 그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하라. 근데 우리가 TV를 보면서 혹은 주님께 집중됐던 것들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들을 보았을 때에는 가끔 어떤 분들은 혹시 여기는 안 계시길 바랍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러면 못 써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 다음 주에 또 보게 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 죄로 물들기에 쉽다는 것입니다. 인스턴트적인 사랑에 쉽게 노출되며 그와 같은 것들에 물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능숙한 문장가가 있다면 그가 그 왕에 대해서 아주 멋진 말로 이 왕은 이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귀가 솔깃할 것이고 아 우리가 섬기는 그 왕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가 그로 인해서 왕에 대한 사랑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 문장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넣으셨던 그 말뿐만이 아니라 그가 느꼈던 감정, 사랑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왕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 듣는 모든 사람이 사랑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주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대단한 것인가? 주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이 왕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는 왕이 주는 선물, 왕이 주는 기도 응답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 온전히 그분 자신으로 만족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드린다 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주님 그분 자신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나 기도응답이 아니라 그분 자신으로 인해서 그분을 생각했을 때 아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행하셨던 놀라운 분이시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와 같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계시나요? 바로 이것이란 것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는 왕이 주는 선물, 왕이 우리를 향한 뭔가 준다는 것,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매우 기초적인, 근본적인 초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왕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근본주의자들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온전히 그분 자신으로 만족하고 계신가?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또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우리를 마지막 날 또한 상급을 주실 분이시라면 그 온전히 주실 그 주님의 손길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 온 전신, 그 주님 온 인격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서로 각기 중요한 것이라 소리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까치산역을 이렇게 다녔는데요. 어찌나 노래 소리들이 많은지 이쪽 카페에서는 이와 같은 노래를 합니다. 사랑이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쪽 카페를 가니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들 다르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람들 지날 때 이쪽 카페를 지날 때 저는 아닙니다. 이쪽 카페를 지날 때 아 사랑이 슬프구나. 저쪽 카페를 지났을 때는 사랑이 굉장히 뜨거운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고요. 내 마음은 매우 요동치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45편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왕에 대한 시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시편을 솔로몬과 이집트 출신 왕비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몇몇 사람은 영적인 근시입니다. 또 이 시편을 솔로몬과 그리스도로 겹쳐보는 사람은 영적인 사시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초점이 잘 맞는 사람은 이 시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시편을 주셨을까요? 이 시편을요. 이 시편을 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왕이 계시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그 왕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매우 그럴 때가 많습니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했을 때, 아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네요. 얼마나 문드러지시고 그 피 흘려서 상처받으신 주님의 얼굴이 얼마나 보기에 참 힘드셨을까, 이쁘지 않으셨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셔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도 정말 어떤 뿌리와 같이 어떠한 흠모할 것들이 없는 모습을 그분이 잘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이사야서 53장에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서 정말 죄가 되신 그 모습, 우리의 모든 죄악된 그 모습들을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외모적으로는 매우 평범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주님이 또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띠시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평범하지 않으실까. 근데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들에 너무 우리의 시선이 갑니다. 주님이 이쁘실까? 주님이 어떠한 모습이실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내면입니다. 그 내면에는 하나님 그분의 온전한 아름다움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온 아름다움을 만약에 뭐 수천 경이다. 왜냐면 무한이니까요. 그와 같은 극치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셀 수가 있다면, 셀 수는 없지만 셀 수가 있다면 그 모든 숫자의 합이 그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신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아름다움에 거하셨을 때에도 아름다우셨는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그 사랑을 느낀 받은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을 더하게 되었습니까? 그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더욱더 극치가 더욱 커지며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어떤 부분에서는 샤론의 장미요 백합화로 또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 고결하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모습 우리의 마음속에 향기로서 남아있어야 될 것입니다. 3절부터는 또한 그 왕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 지극히 능하시니여 왕의 검을 널쩍다리에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들으소서. 진리와 존귀함과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매우 어떤 시각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상징물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십니다. 옛날에 왕들은 자신이 어떠한 신분이며 어떠한 위엄을 있는지를 보이고자 해서 어떤 장신구를 이렇게 보이기도 했고요. 어떤 칼을 차기도 하고 그와 같이 행했었습니다. 옛날 러시아에 유명한 미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궁궐의 어떤 홀입니다. 로터리 백작의 캐덜라인 2세 여왕을 위해서 봉헌했던, 헌사했던 이곳은 850개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850개의 그림들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그림을 그 여왕을 위해서 그리시겠습니까? 아마도 여왕이 이러고 있는 모습, 여왕이 이러고 있는 모습, 혹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걸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영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이에요. 근데 반대였습니다. 러시아 제국, 그 모든 연방에 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의 모습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꽃을 따는 여인, 혹은 밭을 매는 여인, 혹은요. 여러 가지 여인들의 모습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이 좋아했던 어떤 꽃의 향기를 맡았다는지요. 어떤 여왕이 좋아했던 브로치를 매달고 있다는지요. 아니면 여왕이 좋아했던 취미를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는 어떤 여인의 모습을 그렸다는지요. 결국 각기각기 하나하나의 모습, 그림들 안에 그 여왕이 하나 좋아했고 그 여왕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부분들을 각기각기 하나씩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850개의 여러 가지 다른 그림들은 각각 모자이크가 되어서 바로 그 여왕이 얼마나 고결한지에 대해서 여왕의 어떤 명예와 여왕이 즐겼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여 그와 같이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안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러한 장시들, 장신구처럼 보여주는 한 가지 한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즉 왕이신 그분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왕의 검이 나옵니다. 위엄차게 왕께서 넓적다리에 그 칼을 차고 계십니다. 그 놀라우고 강력한 그 자신의 손을 가지고 언제라도 시간이 되면 그 왕의 검을 휘두르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 왕의 검,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많은 곳에서 검으로서 비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양난 달린 검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원래는요.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검이라고 말하십니다. 양날 달린 검. 골수와 우리의 모든 근육들, 모든 생각과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쪼개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치들을 나누시며 죄들을 분간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위엄과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넓적다리에 차고 계시는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검은 분명 공격무기이십니다. 모든 죄인, 모든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검을 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 마귀와 사탄, 그것들에 대한 심판을, 자신의 진노의 불길을 그들을 향해서 내뱉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주님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불길 속에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 용서함 받으신 적 있으시나요? 예수님께 이 시간 정말 주님, 나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주님께 나는 고백한 적 있다는 것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하실 수 있으시나요? 주님이 이 분노의 칼은 어느 순간 그 죄인들을 향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께 고백하지 않는다면요. 또한 두 다음을 보게 되면 주님은 자신의 화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보시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나니 이로써 만왕이 만 백성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자 보십시오. 주님의 화살이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칼에 대해서 말하는데 화살에 대해서 말합니다. 칼과 화살은 무기입니다. 근데 매우 비슷하죠. 날카롭다는 것은요. 근데 화살은 조금 더 다릅니다. 왜냐면은 화살은 항상 목표한 곳을 향해서 날아가며 목표한 곳에 닿아 그곳을 꿰뚫기 때문입니다. 칼은 근접무기로서 그 내리치는 그 완력과 그 파괴력, 그것을 말한다면 화살은 목표한 죄인들을 향해서 날아가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착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노를 말합니다. 사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심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향한, 또한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여전히 드러나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아서 내가 어느 날 분명히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죄하셨다고 말합니다.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속 안에 찔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살기 원하시는데 나는 그와 같이 살지 않고 있다. 혹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 그 마음들 속에 왜 그와 같은 찔림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죄가 있다. 계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알만한 것을 넣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그가 죄가 있음에 대해서요. 무엇을 말합니까? 언제, 어느 날 그가 죽었을 때 사망이 오고 그 뒤에 두 번째 사망, 불못에 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느냐, 죄 용서함을 받지 않느냐, 그것이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함을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이미 화를 빼어서 그 죄를 향해서 화의 시리를 겨누고 계십니다. 내가 너가 죽는 날, 내가 어느 한순간이 되었을 때 너를 쏴버리라. 내가 심판을 내리라. 내 진노를 부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온유하신 모습과 신실하심 생각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향해서 활 시위를 겨누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6절부터 근데 그 다음에는 또한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왕의 왕자는 여봉무궁하오며 왕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그 다음은 왕의 왕자에 대해서, 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용되었던 신약 구절에서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좌에 계신 그 왕좌의 모습이 무엇인가? 왕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9절까지 보겠습니다. 8, 9절입니다.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천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이르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되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오며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통치는 영원무궁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님의 왕국의 홀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의로운 홀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 아니실 수 있는 그 왕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의로운 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십니다. 아, 여러분께 이해를 드리고자 해서, 홀이라는 것은 옛날에 왕들이 통치할 때 왕의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치자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릴 때, 자, 군대 이쪽으로 옮겨라 하면은, 이쪽으로 하면은 군대가 옮깁니다. 이쪽으로 가라 하면은 왕이 딱 내밀면은 그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군대가. 말 그대로 왕의 통치력,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홀이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주님이 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의. 주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또한 거룩한 분이십니다.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우신고 또한 거룩하신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요 중요합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기름 부시는 분, 성령의 기름 부시는 분,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 근데 누구께 기름을 붓고 계십니까?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그분과 동일하시며 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신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8절,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8절을 보시면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절에서 나오는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 아 이렇구나, 이와 같은 것이구나, 멀리 보았을 때에는 아 주님의 어떤 옷만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요. 주님은 아 이런 분이구나.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대했을 때 우리는 그 옷에서 풍기는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와 같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제사를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주님을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희생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과거에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희생물입니다. 희생의 어린 양, 언약의 그 어린 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향기로운 희생물로서 우리를 위해 바쳐주신 주님의 고귀한 희생이라는 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향기로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옛날에 향유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와 같이 주님 나의 향기로운 것들 또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값지고 아름다운 향기이지만 주님의 발밑에 부어드리기에 합당한 아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죽음에 향기로운 희생물이 되신 그 주님의 고난은 나에게 있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향기로운 분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9절 말씀부터 또한 보게 됩니다. 여기부터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지 정말 아시게 될 것입니다. 왕의 귀한 여인들 가운데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있었나이다. 9절 말씀에는 이제 9절부터 그 뒷부분은 앞쪽에서는 왕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그 뒤에서는 왕의 여인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신부이기 때문에 왕께서 대하시는 그 왕의 여인들에 대해서 그 모습이 어떠한가는 신약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신부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아 나의 귀함은, 내가 드리는 헌물은 내 손에 드린 것을 주님께 감사하게 드립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 이 모든 재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 또한 먹을 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신 것이다. 아이들이 만약 그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주님 내게 있는 것들 헌금 드리는 것은 주님 것이고요 나머지 내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귀한 여인들이 아름다워진 이유는 왕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또한 말합니다. 오 딸들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니 그분은 내 주신이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또 두루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 아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왕의 여인들의 영광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신부들의 영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 그 왕이신 분의 영광과 그 물의 모습을 설명했다면 8절까지는 9절부터 15절까지는 왕이 대하시는 여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이 대하시고 그분에게 그분이 주셨던 것들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이건 마치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신부를 얻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그 삶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가져왔으니까요. 근데 어떤 모형적인 것으로 따져 본다면은 이집트 즉 죄의 구덩이 속에서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미천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이 주실 선물만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죄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고난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얻었는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에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상징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주님이 자녀만 삼으시고 신부로만 삼으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12절부터 또한 나오는 부분은 또한 신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왕이 존귀하고 왕만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람들이 왕에게만 가겠죠. 그런데 보니까 두로의 딸들이 너 앞에서 뻘쭘뻘쭘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존귀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왕비에게 이 왕의 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거를 줄까 하고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로라는 곳은요. 옛날에 솔로몬이 그 스페인까지 그 배를 보내서요. 다시스까지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금을 가지고 실어 왔던 곳입니다. 그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이니 얼마나 부자들이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부자들이 그 놀라운 왕과 그 왕 옆에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오, 그 여인들, 그 신부인 그 여인들의 모습 또한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존귀하고 부하고 귀하구나. 그걸로 인해서 그들을 그 여인들에게 주려고 이 어떻게 하면 선물을 줄까 하고 줄 서 있다고 한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그리스도인의 유업을 상징하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은 꼭 마치 벌레와 같아서 주님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쟤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사나? 쟤네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막혔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 마지막 날이 왔을 때 그들 또한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지혜로웠구나. 내가 참으로 그와 같이 살았다면, 내가 과거에 정말 그 놀라운 그 왕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나 또한 저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그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성도들에게 또한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자신의 위엄과 종기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마치 로봇을 조종하는 어떤 리모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옮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 자신의 존귀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음껏 내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온 마음을 당해서 내어주기 원하시나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가 되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 그러실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영원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 영원한 아름다움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영원히 퍼부어 주셔도 주님은 또한 영원무궁하게 계속해서 주실 만한 영원무궁한 기쁨과 영광과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대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이제 생각해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말했을 때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를 다루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용하시는 그 계획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영광과 존귀한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으시며 우리가 그 계획들 안에서 즐겁고 기뻐하게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헌신과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발견하게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은 그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견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과 즐거움을 인해서 당연히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 또한 다른 이유에서 고난받으신 그 계획들을, 그 발견하신 그것들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발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 즐거움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죠? 이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신의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신다. 여러분 펜 들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요 자신의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발산,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준 피조물의 탁월함과 행복을 또한 포함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받고
받고 영원히 또한 누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또한 그것이 다른 계획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계획의 선상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즐겁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말하느냐? 시편 45편은 왕에 대한 시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시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 대한 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와 어떤 신부를 겹쳐보는 것이냐?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신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기 때문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 그 그리스도의 계획과 신부가 받는 그 신부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하나님이 발견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지금 또한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연약한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대했을 때 더욱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마지막 두 절입니다. 왕의 자녀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 속에서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왕을 찬양하리로다. 16절 보니까 왕의 자녀들이 왕의 그 유산과 유업을 이렇게 받아서 또 왕을 대신해서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의 어떤 유업을 그대로 이어가게끔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또한 그 대언의 기록하려고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또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두 마리 그 밀랍으로 딱 밀봉되어 있는 그 두루마기를 딱 그 주님의 두루마기가 보이는데 사도 그 요한의 마음속에는 저 밀랍을 누가 떼서 그 인장을 누가 떼서 그 신비로운 주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할까? 왜냐면 아마 그는 그 자신의 백성에 대한 어떤 주님의 계획과 구속과 그 은혜와 유업들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큰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 이 밀봉을, 이 인장을 떼기에 합당하느냐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피조물 중에 합당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심히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매우 슬펐다는 것이죠.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다윗의 자손, 즉 유다지파의 사자께서, 사자께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한때 죽였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왕이신 분, 다윗의 자손, 왕이신 분, 왕자에 계신 그 하나님. 또한 두 번째,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그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 그분께서 합당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께서 떼셔서 읽으십니다. 떼서 보이신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 뒤를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주님께 우리 한번 외웠던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한번 5장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12절입니다.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보십시오. 원래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시자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피조물이 된 그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왕자의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니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로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지금의 그 미약하고 한계 있고 쉽게 나약해지고 쉽게 감정이 요동치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와 감동보다도 정말 수만 배, 수억 배 이상 그 은혜 안에서 완전한 감동 속에서 주님께서 여공무공히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왜냐? 주님 그 자신만이 그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지상으로 누굴 삼으신 거죠? 우리 또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받기에 합당하신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도 여길 수 있도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오늘 말씀 시편 45편에서 보았을 때 그 여인들이 그 왕의 여인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두로 사람들이 그 부자 동네가 야 아름답고 고귀하고 부자로구나. 어떻게 하면 저 아름답고 귀하고 이 모습들을 잘 보일까라고 해서 그들을 막 기대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주실 것, 그 주실 은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변할 때 또한 지금 삶이 공고하고 힘드시다면 마지막 때 이와 같이 우리를 대하실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고대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진실 있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